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BC, AC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BC는 Before Coronavirus, AC는 After Coronavirus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역할입니다. 유럽을 보면은 EU라고 하는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한국과 미국을 보면서는 도대체 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들, 혹은 중국을 예로 들어가면서 개인과 정부 간의 사이를 다루는 전체주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공동체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정의한다면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등산 클럽이라든가 심지어 애견 모임 같은 것들은 다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그런 모임들이 잠시 다 중단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별히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교회 공동체는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 만나서 손을 붙잡아주고 인사하고 허그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손으로 직접 느끼면서 내 손으로 이렇게 집는 빵 조각으로 포도주에 담궈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교회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계속 온라인으로 모여도 좋을까? 아니면 스테이 홈 오더가 완화되자마자 어떻게든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만나기를 힘써야 할까?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렇게 만나야 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런틴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해서 또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영화를 하나 구해서 보았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스라는 일본 감독이 연출한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 바로 한 해 전에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탔다고 하는 아주 뭐 대단히 괜찮다는 영화입니다. 일본 감독이 연출했기 때문에 무대는 일본이고 뭐 여러 가지를 스포일할 수 없지만은 어느 가족이라는 제목처럼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피를 나눈 혈연의 가족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가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니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기의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남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자기 앞가림을 하기에도 힘든 함께 있는 사람을 돌봐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따지면은 어떤 사회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가족의 역할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깊은 여운이 남고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보통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고 보통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최소한도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혹은 한국에 사는 가족들보다도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가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또 기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 불러도 어떤 면에서는 무방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가 처음인 사람들은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처음 듣고 교회가 가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첫 경험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교회 가족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래 혹은 저 교회 공동체는 저래 라고 하면서 나름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좋은 경험일, 좋고 긍정적인 경험일 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이리로 가져오죠. 그리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이리로 가져와서 교회가 가족이라면은 교회는 이래야지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공동체라면은 이래선 안 되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공동체는 몇 가지는 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개선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됐다라고 자족하면서 그래 그냥 이 정도로 있자라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목소리를 더 높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혹은 우리의 일종의 레토릭 가운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저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AD 30년 중반부터 60년 중반까지 세워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아니 조금 더 확장한다고 해도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서기 313년 전까지의 교회들을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이후로는 아무래도 교회와 정치,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좀 혼합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 시작하면서 초기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것은 어떤 때로 연대를 잡던지 간에 그 기원은 말씀드린 30년대, AD 3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의 교회들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에베소서의 일부분, 그리고 고린도서의 일부분, 그리고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나 골로새서는 모두가 편지들이고 가르침입니다. 그와는 좀 다르게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는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는데 사도행전은 가르침이고 편지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편지들을 통해서 이미 아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시리즈의 제목인 교회를 다시 생각한다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보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하나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밑그림을 그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설교 시리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밑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개 복음서까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으로 보죠. 그렇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간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몫이고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볼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나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사도들의 활약상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 또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 사도들을 도와주지만 주도권은 바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넘어왔다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역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픈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 계시면 남은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소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령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이든지,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이든지 책을 펼치면 첫 번째 눈길이 가는 곳은 책의 목차입니다. 영어로 table of contents라고 부르죠. 한 분야의 책을 쭉 공부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분야의 책을 펼쳐서 목차만 훑어보아도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전체 책의 목차와 같은 테이블 오브 컨텐츠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까지를 보면은 굳이 사람으로 따지자면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여주고 있죠. 1장 8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과. 1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9장 이후로 보면은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그 바울 사도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땅 끝까지라고 여겨지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학자들은 Luke Acts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읽죠. 예.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다. 이미 오늘 읽은 1절 본문에 보면은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당연히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2절은 누가복음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절에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라고 하면서 그냥 한 절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사도행전의 서론, 프리페이스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선포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보아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이 아니라, 저 사도들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임하게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임하게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총감독이 되셔서 성령이라고 하는 감독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마치 연기자처럼 무대 앞에 세우신 겁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비유가 있죠.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가지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늘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유만이 아닌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난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경험, 그것이 교회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사도들이 새로 뽑히는 과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새로 뽑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1장의 뒷부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사도를 뽑는 새로운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그럽니다.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열두 사도를 뽑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제자들과 함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가운데,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사도를 새로 뽑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도를 뽑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를 새로 뽑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도가 뽑힌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박해한, 그 교회를 박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로 사도 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사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확장하자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실 네거티브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들의 뭐 그 전부터도 좀 있었지만 교회들의 타락한 모습,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죄송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으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많으니까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거나 다른 눈에 띄는 일들을 많이 해서 주목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리더십의 위치에 가면은 분명 세상 말로 사단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분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택하셨고 공동체가 겸손하고 성숙하며 분별 있게 세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 리더십,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교회 사도권 혹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파운데이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약속하죠.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가 2장에 가면은 보게 될 텐데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6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사도들의 반응은 예수님과는 좀 동상이몽입니다. 6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참 답답하죠.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되게 답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관심이 여전히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아 저렇게 못 알아듣나? 이미 나도 알아들었는데 하는 좀 그런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과거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 사도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주어진 그러한 특권과 사명에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가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 거죠. 예언서의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나라로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면에서 회개의 의미에서는 과거지향적이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 맞추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롭게 시작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눈길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질문은 굉장히 조급함과 호기심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두 가지죠. 조급함과 호기심입니다. 언제? 그렇죠? 주님 언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실 겁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너무 조급하죠. 너무 호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 뭐 타임, 뭐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자면 방법까지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언제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선포합니다.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마침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너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면서 8절은 사도행전의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와? 바로 교회가요.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성취되어야 할까요? 언제일까요? 언제 완전한 공동체가 될까요? 언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되어갈까요? 그러한 방식과 그러한 조급함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공동체로 함께 바라보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애쓰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실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과 영광을 현재로, 지금 현재로 가지고 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영광을 자꾸 지금 현재로 가지고 옵니다. 오래된 교회 경험이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이랬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저랬다.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거죠. 내가 이런 교회 경험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공동체는 이래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교회에게 주어진, 바로 지금 현재 하나의 시작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에,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장면들에서도 확인되죠.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사도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왜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느냐? 그것은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맥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헬라어의 후스토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본 바로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필름을 영화 필름을 거꾸로 감듯이 그렇게 오신다는 뜻일까? 아니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장소는 예루살렘의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바로 그 똑같은 장소로 오실 것이다. 바로 그런 뜻의 너희가 본 그대로 후스토스, 바로 이 방식 그대로 바로 그런 뜻일까?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본 그대로를 그렇게 해석하면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어떠한 특정한 방식이 강조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단들은 그렇게 자기들만이 해석한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라는 뜻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인간의 육체와 본성을 가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 모습 그대로 임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오심은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바로 우리의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 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미래에, 예수님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현실에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여야 하는가라는 것에, 그것에 바로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겸손과 성숙과 분별을 발휘해서 만들어져가는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공동체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과거의 모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미래의 것에 너무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어진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증인의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고,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 공동체,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우들의 한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